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 31일 화요일입니다.
거두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디도서와 구약 신명기입니다.
디도서 1장. 하나님의 종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이 편지를 쓴다.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진리를 더 잘 알게 해 주려고 사도로 세우심을 받았다. 이 믿음과 지식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을 준다. 이 영원한 생명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정해놓으신 때에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 이 기쁜 소식을 알리셨다. 나는 우리 구세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 소식을 알리는 일을 맡았다. 나와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진실된 내 아들 디도에게 이 편지를 쓴다.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 예수께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빈다. 내가 그대를 크레테에 남겨둔 까닭은 그대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일들을 마무리 짓고 내가 명한 대로 도시마다 장로들을 뽑아 세우게 하려는 것이었다. 장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어야 하고 한 여자만을 아내로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그의 자녀들은 믿는 사람들이어야 하고 방탕하다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 감독은 하나님의 일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는 거만하지 않고 쉽게 화를 내지 않으며 술을 즐기지 않으며 다투기를 좋아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부당한 이득을 쫓아서도 안 된다. 오히려 손님을 잘 대접하고 선을 사랑하고 조심스러우면서 듬직하고 올바르고 경건하고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배운 진실된 말씀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야 건전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 가르침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책망할 수 있을 것이다. 순종하지 않은 사람과 쓸데없는 이야기를 일삼는 사람과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특히 할례받은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대는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한다. 그들은 가르쳐서는 안 될 것들을 가르침으로써 여러 집안을 통째로 망쳐놓고 있다. 그들은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바로 그런 크레테의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의 예언자라는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크레테의 사람들은 언제나 거짓말쟁이고 사악한 짐승이고 게으른 먹보들이다. 이 증언은 옳은 말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건전한 믿음을 가지도록 그들을 엄하게 꾸짖어 주어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유대 사람의 꾸며낸 이야기와 진리를 저버리는 사람들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여라. 깨끗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 그러나 썩은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깨끗한 것이 하나도 없다. 실은 그들 자신의 정신과 양심이 모두 썩었다.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다. 그들은 밉살스럽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좋은 일이라고는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 번호는 07582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신명기 제20장. 당신들이 적군과 싸우려고 나가서 당신들보다 많은 적군이 말과 병거를 타고 오는 것을 보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십니다. 당신들이 싸움터에 나가기 전에 제사장을 불러서 군인들에게 격려의 말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 제사장은 군인들을 다음과 같이 격려하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어라. 오늘 너희가 너희 대적과 싸우러 나갈 때 마음에 겁내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며 당황하지 말며 그들 앞에서 떨지 말아라. 주 너희의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서 너희의 대적을 치시고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 다음에 장로들은 군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하십시오. 너희 가운데 집을 짓고 준공식을 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가 전사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준공식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또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아직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도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가 전사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맛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또 너희 가운데 여자와 약혼하고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가 전사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결혼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장교들은 군인들에게 또 이렇게 지시하십시오. 전쟁이 두려워서 겁이 나면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른 형제의 사기만 떨어진다. 장교들이 군인들에게 이런 지시를 다 끝마치면 군인들 위에 지휘자를 임명하십시오. 당신들이 어떤 성읍에 가서 공격할 때에는 먼저 그 성읍에 평화를 청하십시오. 만일 그 성읍 백성이 평화 제의를 받아들이고 당신들에게 성문을 열거든 그 성 안에 있는 백성을 당신들의 노비로 삼고 당신들을 섬기게 하십시오. 그들이 당신들의 평화 제의를 거부하고 싸우러 나오거든 당신들은 그 성읍을 포위하고 공격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 성읍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셨으니 거기에 있는 남자는 모두 칼로 쳐서 죽이십시오. 여자들과 아이들과 가축과 그 밖에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전리품으로 가져도 됩니다. 당신들이 당신들의 대적에게서 빼앗은 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것이니 당신들의 마음대로 먹고 쓸 수가 있습니다. 당신들의 주변 민족들의 성읍에 딸리지 아니한 당신들로부터 먼 거리에 있는 성읍들에도 이렇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에 있는 성읍을 점령하였을 때에는 숨쉬는 것은 하나도 살려두면 안 됩니다. 곧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명하신 대로 전멸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온갖 역겨운 일을 당신들에게 가르쳐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한 성읍을 점령하려고 둘러싸서 공격하는데 오랜 기간이 걸리더라도 거기에 있는 과일나무를 도끼로 마구 찍어서는 안 됩니다. 과일은 따서 먹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나무를 찍어버리지는 마십시오. 들여있는 나무가 원수라도 된단 말입니까? 어찌 그 나무들을 포위하겠습니까? 다만 먹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당신들이 알고 있으니 그런 나무는 찍어도 좋습니다. 당신들은 그런 나무를 찍어서 당신들과 싸우는 성읍을 점령할 때까지 성읍을 포위하는 데 필요한 장비를 만들어서 쓰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주의 산에 모여 주의 보좌 앞에 모여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 찬미의 노래 부르네 영광과 전기와 또 영광과
요한복음은 다음과 같은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태초에 계신 말씀, 곧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요한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강좌는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확신을 여러분에게 심어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날 요한은 제자 두 사람과 함께 다시 그곳에 와 있었다. 그는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요한과 함께 있던 두 제자가 이 말을 듣고 예수의 뒤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몸을 돌려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고 물으셨다.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 그들이 말하였다.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와서 보아라. 그래서 두 사람은 예수를 따라갔다. 그들은 예수께서 묵고 계신 곳을 보고 그날을 그분과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다. 안드레는 곧장 자기 형 시몬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찾았어요 라고 말하였다. 안드레는 형 시몬을 예수께 데리고 갔다. 예수께서 시몬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이제부터 너는 개바라고 불릴 것이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1장의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 선택에 관한 기록을 비교적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첫 제자 두 사람이 본래 요한의 제자였다는 사실도 공간복음의 기록에서는 볼 수 없는 기록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35절에서 37절 말씀 중심으로 요한의 사실적 믿음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본문에서도 보는 것처럼 그들은 예수께로 이끌하였음을 보게 되는데 이것 역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면 인간적으로는 절대로 자신의 제자를 다른 사람에게 가게 하려고 하는 노력은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앞에 나타난 그리스도께 요한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거리낌 없이 신앙적 고백을 했고 그들은 요한을 따르던 데서 돌이켜 머뭇거림 없이 예수도의 제자가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것보다는 다분히 요한의 의도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제자들 앞에서 보인 그의 고백과 자세를 볼 때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것은 당연한 자세입니다. 앞에서 요한에게 몰려든 모든 사람들 향하여서는 여기 앞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덧붙여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앞에서도 약간의 언급을 하였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부터 그분이 왜 세상에 오셨는가가 분명히 선언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의 목적은 오로지 세상 죄를 해결하시려고 오셨는데 그것은 다른 어떤 방법도 아닌 자신이 이 세상의 죄를 지시기 위해서라는 분명한 목적과 방법이 애당초부터 선언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미 예수도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다른 어떤 방법도 아닌 자신이 그 죄를 친히 짊어지고 해결하셔야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부터 침례 요한을 통해서 이 사실이 선언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제자를 잃어야 한다는 당연한 결과를 알면서도 그 제자들이 최종적으로 따라야 할 대상을 기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바로 아는 사람이라면 주변에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예수를 만나게 해주는 일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궁극적이고 최종적으로 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38절에서 40절 말씀 중심으로 빛의 질문과 초청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 둘에게 예수를 고백하고 소개하여 그분을 따르도록 인도하였고 스승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두 제자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섰습니다. 이를 되돌아보신 주님께서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38절 상반절에 그랬는데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대상을 절대로 못 본 채 하지 않으시며 결코 외면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그분을 따라 천국을 살고자 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한결같이 돌아보십니다. 아무리 하찮은 사람일지라도 믿음으로 그를 따르는 자를 버려두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심을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순간입니다.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38절 중간인데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을 통한 육신으로 우리와 같이 이 땅에 오신 로고스이신 예수도의 첫 음성이라는데도 큰 의미가 있고 이 질문은 단순히 세례 요한을 따르던 것을 그만두고 예수도를 따르는 당시의 두 제자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근본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주님의 질문임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우리 인생의 좌표를 묶고 계신 주님의 물으심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주님께서 그 본래 스승이었던 침례 요한을 버리고 자신을 따라 나서는 두 제자에게 인생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질문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시현하고 싶은 것이냐? 무엇을 추구하며 인생이란 시간을 흘리고 있느냐?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되려고 사느냐? 하는 보다 근원적인 질문을 하신 것임을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들이 요한이 아닌 예수도를 따라 나선 데서 이런 질문을 던지신 것에 좀 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의 다른 표현은 그를 따르는 것이며 닮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다른 분주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는 나를 향하여 묻고 계심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도 요한사도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도의 첫 음성이 이러한 질문이라는 데는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우리는 과연 예수도를 따르며 인생을 사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를 점검하라는 당부의 물음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나의 인생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며 사실 그것이 사람으로서는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기도를 따르는 것인지 물으십니다. 여기에 대한 제자들의 답변이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38절 중간에 너희의 인생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시는 주님께 어울리지 않는 답변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이 말씀 역시 저들의 신앙적인 고백입니다. 중요한 두 제자의 질문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는 질문은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라는 말씀과 함께 자신의 운명을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신앙적 고백입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 꼭 생각해야 하는 것은 마태복음에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어리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마태복음 8장 19절 20절 그리고 누가복음 9장 57절 58절도 같이 기록이 되고 있는 말씀과 더불어 이해해야만 합니다. 인류의 죄를 해결해 주시러 오신 우리 주님은 이 우주가 다 주님의 것이지만 이 지상에 오셔서 사실 머리 둘 곳도 이 세상에 가지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질문과 제자들의 답변은 오늘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제시해 주고 있는 교훈인 겁니다. 세 번째, 41절에서 42절 마지막으로 제자의 그리스도께 초대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41절을 했는데 이 기록은 우리에게 또 다른 도전을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메시아이신 예수도를 바로 만났다면 그를 가장 가까운 형제에게 자신이 만난 주님을 전할 필요가 있는 것은 그 대상 중에 베드로처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 나올 수도 있다는 본문의 결과를 보는 데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만난 안드레의 행동의 진행을 통해서도 우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예수도를 만나고 나서 먼저 자기 형제인 베드로를 찾아갔고 자신이 요한과 더불어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단순한 고백을 한 것이지만 여기에 우리의 가장 실제적인 사명의 실천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메시아를 만났다고 소개하는 것은 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기름 부음을 받은 구세주이신 주님을 만났다는 고백이 뒤에 이어지는 해설의 내용에서 이해됩니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앞에서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28절 하반절에 번역의 의미보다도 더욱 중요한 뜻을 가집니다. 랍비는 단순한 세상의 스승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메시아,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죄인이었던 나에게 영혼을 열어주는 희생양이라는 데 비교될 수 없는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42절 상반절에 안드레는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베드로를 예수기도께 데려오는 데까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42절 중간에 예수께서 보시고 앞에 38절 상반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그랬는데 옛 스승이었던 침례 요한을 떠나서 자신을 따르는 안드레와 요한을 보셨던 주님은 이제 안드레가 데리고 온 베드로를 보시고 장래 그가 교회 속에서 얼마나 귀중한 역할을 할 것을 내다보시며 역시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결과적으로는 안드레가 먼저 주님을 만나 감격하고 확신한 다음에 베드로를 데리고 갔고 베드로의 내면을 들여다보신 주님께서 인류 구원의 역사 속에 베드로를 크게 쓰심으로써 한 사람을 주님께 데려오미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음도 복음의 완성과 확산에서는 별로 나타나지 않았던 안드레의 귀중한 역할을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이런 이유에서 내가 주님의 나라인 교회 속에서 무엇을 하고 못하고 하는 것보다 필요한 한 사람을 이끄는 것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는 역할도 귀중함을 이 안드레의 역할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Standing on the promises of Christ my King, through eternal ages let His praises ring. Glory in the highest I will shout and sing, standing on the promises of God. Standing on the promises of God, my Savior. Standing on the promises that cannot fail, when the howling storms of doubt and fear assail, by the living word of God I shall prevail. Standing on the promises of God, Savior, standing, I'm standing on the promises of God. Standing on the promises of Christ the Lord, bound to Him eternally by love's strong cord, overcoming daily with the Spirit's sword. Standing on the promises of God, standing on the promises of God, my Savior, standing, I'm standing on the promises of God, standing on the promises I cannot fall, listening every moment to the Spirit's call, resting in my Savior as my all in all, standing on the promises of God, standing.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구약 39권을 율법, 유대인의 역사, 시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구분합니다. 이번 시간은 그 가운데서도 시가서와 선지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가서를 가르쳐 히브리 문학 혹은 시문학서라고 하는데요. 이 시문학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사를 말합니다. 히브리 시의 특징은 박자나 운율보다는 리듬에 있습니다. 이 특징이 시문학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의 저자입니다. 150편의 시편 가운데 7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73편 외에도 그와 비슷한 다른 여러 개의 시편도 다윗의 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문학서 가운데 욥기의 저자는 누구인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욥기에는 욥이라는 의인이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녀를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건강까지 잃었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대부분은 욥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죄의 결과임을 확신시키려고 하는 욥의 친구들과 당사자인 욥 사이에 일어나는 논쟁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욥은 끝까지 자기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욥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끝까지 지킴으로써 결국 전에 소유했던 것보다 갑절이나 많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성경 가운데 가장 사랑받는 책 가운데 하나가 시편일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구약 시편이 많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시편을 영어로 삶, P-S-A-L-M, 삶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찬양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150편의 시편 가운데는 찬송 가사에도 인용되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즐겨 부르고 있는 시편도 있습니다. 시편은 원래 다섯 권으로 나누어져 있었지만 현재는 한 책으로 묶여졌습니다. 시편 23편은 성경에 관한 지식이 거의 없는 사람에게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 117편은 가장 짧지만 성경의 맨 중간에 있는 장이고, 시편 119편은 176절이나 되는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아가서는 솔로몬이 젊었을 때 썼고, 잠언은 중년기 때, 전도서는 그의 말년에 썼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아가서는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입니다. 잠언은 지혜의 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당수 우리에게 익숙해서 생활의 지침이 되어줍니다. 전도서에는 성경에서 가장 염세적인 사상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솔로몬이 행복을 찾으려고 세상의 모든 방법으로 시도하다가 결국에는 실패한 후에 기록한 책입니다. 그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구절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는 구절로 끝을 맺습니다. 구약에는 17권의 선지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5권의 대선지서와 12권의 소선지서로 나눕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를 하고 타락했을 때, 즉 어지러운 시기에 나타났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는 제사장이었고 일부는 왕족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것이었고 때로는 상징과 비유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는 이새의 줄기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나무의 줄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새의 자손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새의 줄기에 관한 이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에 나옵니다. 모든 선지자가 다 책을 쓴 것은 아닙니다. 엘리야나 엘리사는 유명한 선지자지만 우리에게 어떤 책도 남겨주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은 현재의 사실보다는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들에 대해 더 많이 말했습니다. 그들이 쓴 책에 어느 정도 역사도 들어있지만 그것보다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메시지가 더욱 강조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실린 대부분의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은 말할 것도 없고 장차 니느웨 성과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도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시라는 점,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에 더욱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17권의 선지서 가운데 9권의 선지서는 남방 유다 민족에게 보내진 것입니다. 그리고 2개는 북방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는 바벨론 포로들에게, 4개는 남방 유다 근방에 있는 이웃 나라에 보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책들은 우상 숭배와 온갖 죄악으로 타락한 나라들에게 만약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하리라는 경고를 담은 책들입니다. 이 책들에는 유대민족이 죄를 짓고 타락했지만 그 가운데 남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 남은 자 가운데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신다는 주제를 엿볼 수 있습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교회를 세우고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달랐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나라가 잠정적인 나라가 아니라 영구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잘못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대선지서의 저자 가운데 중요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예언자라고 불릴 정도로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연대를 분명하게 예언했습니다. 아마도 이사야서 53장은 그리스도를 예언한 가장 아름다운 장일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립니다. 그가 쓴 에가서라는 책 이름 자체가 이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유다 나라가 회개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담대하게 설교했으며 그 결과 투옥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예스겔과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 그곳에서 예언한 사람들입니다. 예스겔이 쓴 책은 매우 상징적이어서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 가운데 하나였는데 나중에 바벨론 정부에서 매우 높은 지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가 쓴 책의 대부분은 역사적인 것이지만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참고로 페르시아를 개역성경에서는 바사라고 부릅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이 열왕의 때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은 하나님의 나라 곧 그리스도 교회가 세워질 것을 말한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유다 민족에게 회개하라고 예언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라는 성이 회개하도록 보냄을 받았습니다. 요나가 전한 말을 듣고 니느웨 성이 처음에는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150년 후에 하나님이 그 성에 나훔 선지자를 다시 보내 죄를 회개하도록 했을 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은 결과 이번에는 멸망을 당했습니다. 오바다 선지자는 사해 동남쪽에 위치한 에돔을 향해 예언했는데 이 오바다서는 구약에서 한 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입니다. 에돔의 멸망에 대한 예언은 철저하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호세와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는 북방 이스라엘 왕국의 타락을 경고했습니다. 아모스는 목자였는데 그는 북방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방 유다와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도 예언을 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의 아내가 자기에게 불신실한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영적으로 가늠한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스바냐와 미가 선지자는 유다 민족에게 보냄을 받은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백성의 죄악을 책망했습니다. 스바냐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손의 구원을 받으리라고 예언했고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유다 민족의 바벨론 포로생활 초기에 살았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역설했습니다. 하박국서의 주제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에 나옵니다.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후에 성전을 재건하는 유대인을 격려하도록 보냄받은 선지자들입니다. 스가랴서는 메시아에 대해 강력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은 30에 팔릴 것이라는 예언도 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는 유대인들의 헛된 예배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의 날이 임하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리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예언은 말라기서로 그 끝을 맺습니다. 잠언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잠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솔로몬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구약성경의 잠언을 함께 읽으면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요즘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일곱 가지에 대해 하나씩 생각해 보고 있는데 원고를 쓰기 시작하면서 분량이 늘어난 관계로 상황에 맞추어 횟수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미국 하우스투하우스 하트투하트에서 발행한 전도책자 시리즈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전도책자 내용을 방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미국 앨러베마주 잭슨빌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6장 16절부터 19절까지 쭉 읽은 다음 18절 상반절에 주목하면서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 제2부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옌 일곱 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네, 악한 계교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복수심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마음을 품고 계획을 세우는 경우라고 하겠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이 부지런히 활동하는 또 하나의 영역은 음란물입니다.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은 음란물을 생성하고 유통시키고 구입하여 소비하기 위해서 분주히 움직입니다. 음란물을 의도적으로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경계선까지 수위를 낮춘 음란물들이 그 사람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음란물의 범람과 아울러 음란한 행동도 우리 주변에서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단정하지 못한 옷차림과 도발적인 행동을 사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광고와 영상과 노래에 음란함이 담겨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하드코어 음란물 상점이 맥도날드 체인점 개수보다 많다 는 보도가 나온 것이 벌써 오래전입니다. 그 후에 케이블 방송과 전자기기와 네트워크가 급격히 확산되었으니까 그동안 음란물 유통이 얼마나 더 활발해졌을 것인지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성에 대한 정보가 우리 주변에 넘쳐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에서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즉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음란물이 범람하는 세상에서 욕정과 관련된 죄를 범할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많이 열려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음란한 문화 안에서 욕심을 조절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을 통제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생각이 우리를 통제합니다. 유혹이 양심의 정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의 경우 유혹은 우리 마음의 뒷문을 통해 슬그머니 들어옵니다. 마음을 지킵시다.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다양한 이유에서 신체기관의 일부를 잃고 불편을 겪으며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장을 잃어버리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생물학적인 면에서나 영적인 면에서나 우리는 심장을 지켜야 합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심장이 감성과 이성을 모두 포함한 마음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잠언 4장 23절 말씀에서 마음을 심장으로 바꾸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심장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말에서는 머리를 써서 살아라 하는 말을 하곤 하는데 히브리어식으로 한다면 심장을 잘 써야만 제대로 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누리는 육체의 건강과 영적 건강에서 많은 부분이 심장의 상태에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 더러운 것을 만지면 손이 지저분해질 수 있는 것처럼 심장도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히브리어 본문에 담긴 의미를 최대한 느끼기 위해 예레미야서 4장 14절 말씀에서 마음을 심장으로 바꾸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 심장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홍수로 세상을 멸하시고 난 후에 노아의 재물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사람의 심장에서 끌어내는 생각들이 얼마나 악한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사람의 심장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된 어린 나이 때부터 사람의 심장은 악한 계교를 세웁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알게 된 바를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네, 전도서 전체의 내용은 격려를 주기 위한 것이지만 전도자의 성찰에는 냉소적으로 보이는 발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예레미야서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하는 표현까지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 즉 심장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처럼 사람의 심장에서는 추악한 것들도 많이 나옵니다. 주어진 선을 잘 지킵시다. 어떤 사람에게서 특히 이성을 보고 멋짐과 아름다움을 느끼고 칭찬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잘생긴 청년이네, 그 집 딸은 정말 예뻐 하는 말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옷을 벗기고 비교하며 눈앞에 그릴 때 칭찬이 음욕이 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아들에게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라고 했습니다. 성행위는 침실이나 자동차 뒷좌석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마음이 바로 사탄과의 전투에서 싸워야 하는 전쟁터입니다. 솔로몬이 아들에게 그어준 선은 탐하는 마음입니다. 마음속에 탐심을 품고 상대방을 대하면서 직장에 출근하고 학교에 가는 등의 일상을 계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성행위의 준비 단계를 이미 시작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은 이복 여동생 다말을 탐하는 욕심을 품었고 그것이 다말을 강제로 범하는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음에 필요한 조치를 합시다. 정결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기록된 전신갑옷을 소개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 즉 가슴판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네,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 맡긴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으로 싸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중매체에 노출되는 시간과 양을 스스로 점검합시다. 선한 일들을 생각합시다. 악한 생각을 키우지 맙시다. 그리고 또 하나, 정결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마음을 잘 지켜서 악한 계교가 우리 안에서 시작되지 못하게 합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 하나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